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애플과 페이스북 등 미국의 유명 IT 기업들과 미국의 전 국무장관 등 민주당 인사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 항소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존 케리 전 미국 국무장관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을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은 6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반이민 행정명령이 잘못 고안된 정책이라며 이를 계속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반이민 행정명령이 미국을 더 안전하게 하기보다는 궁극적으로 국가안보를 더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플과 페이스북, 구글을 비롯한 미국의 97개 IT 기업도 이에 앞서 지난 5일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항소법원에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미서부 워싱턴주 연방순회지방법원의 제임스 로바트 판사는 지난 3일 워싱턴주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슬람 7개 나라 국민에 대한 입국사증 발급과 입국을 최소 90일 동안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법무부가 항소했지만 5일 샌프란시스코 제구 연방순회 항소법원도 이를 기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따른 제재에 중국 기업과 개인을 포함한 데 대해 중국 정부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중국 기업과 개인이 포함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며 이 같은 제재가 제3자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상호 신뢰 증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어떠한 일방적이고 독자적인 제재에 계속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3일 이란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제재를 가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13명의 개인과 12개 기업과 단체에 제재를 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중국 기업 두 곳과 중국인 3명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미국 내에서 또 미국인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시리아 정부군과 동맹군이 6일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이 장악하고 있는 북부 도시 알바브로 진격했습니다. 이로써 시리아 동부로 연결되는 ISIL의 마지막 남은 주요 보급로가 차단됐다고 내전 감시단체가 밝혔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시리아군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간밤에 알밥 동남부 지역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습 지원을 받은 정부군과 동맹군이 터키 국경 인근 알밥 지역과 ISIL이 장악하고 있는 라카, 데이르 알조르 지역으로 연결되는 주요 도로를 차단했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알밥은 남쪽에서는 시리아군, 북쪽에서는 터키의 지원을 받는 반군과 터키군에 의해 사실상 포위돼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파키스탄 남부 카라치 주재 아프가니스탄 영사관에서 외교관 한 명이 총격을 받아 숨졌다고 파키스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경찰 관계자는 6일 로이터 통신에 영사관 소속 3등 서기관 한 명이 사설 경호원에 의해 살해됐으며 총격을 가한 경호원은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총격범 역시 아프간 국적자이며 범행 당시 자동 화기로 여러 발의 총탄을 발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마르 자크 힐월 파키스탄 주재 아프간 대사도 자신의 공식 사회연결망 서비스 페이스북에 총격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크 힐월 대사는 카라치 주재 아프간 영사관 내부에서 낮 12시 30분쯤 아프간 경호원에 의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외교관들 중 한 명이 사망했다며 이는 범죄 행위와 관련된 사적인 논쟁 과정에서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라디오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영국의 공영방송 BBC가 한국어 기자를 공모하고 나섰습니다. BBC 월드 서비스는 6일 자사 공식 홈페이지에 한국어 서비스 기자와 비디오 저널리스트, 한국 사무소 국장, 편집자, 멀티미디어 기자 등을 공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무지는 한국 서울이나 영국 런던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월드 서비스는 새로 개설할 다국어 방송 계획의 하나로 대북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서비스에서는 한반도와 인근 지역, 세계 각지의 한국인들과 관련된 주요 행사와 각종 현안을 다룰 계획입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미국 최대의 스포츠 축제 미식축구 결승전 슈퍼볼 경기가 끝난 지 만 하루가 돼가고 있지만 미국인들은 아직도 극적인 승부의 감동과 열기에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슈퍼볼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 한 기업이 슈퍼볼 다음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청원운동에 나서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토마토 케첩 제조사인 하인즈는 올해부터 슈퍼볼 다음 날 전 직원에게 유급 휴가를 주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아예 공휴일로 정할 것을 연방 하원에 청원하는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 통계 결과 슈퍼볼 다음 날에 미국인의 1600만 명가량이 병가나 결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차라리 휴가를 주는 것이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 슈퍼볼 공식 후원업체가 아닌 하인즈는 이 슈퍼볼과 관련된 광고를 전혀 할 수가 없는데요. 이런 청원운동을 통해서 이 슈퍼볼 관련 업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한 판매 전략이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복지냐, 상술이냐,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네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3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2월 7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6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3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7도에서 영상 3도, 신의주 영하 8도에서 영상 2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영하 7도에서 영상 5도, 함흥 영하 8도에서 영상 6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7도에서 영상 2도 분포 예상됩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코트니 지나 울시의 노래입니다. I just wanna shine. 나는 단지 밝게 빛나길 원합니다. 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요일 텔레비전 인터뷰를 했는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존경하고 러시아와 잘 지내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고요. 중국 정부가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서 미국에 대화를 제의했습니다. 또 주민반대 속에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 공사가 시작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텔레비전 방송사와 인터뷰를 했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일요일 미국 프로풋볼 결승전인 이 슈퍼볼 식전 행사 중에 방송된 이 폭스뉴스와의 가진 특별 대담에서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와 사이좋게 지내는 게 그렇지 않은 것보다 낫다면서 실제로 러시아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과의 싸움에서 미국을 돕는다면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가 푸틴은 살인자다 이렇게 반박을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살인자는 많다, 우리나라는 결백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네, 자, 폭스뉴스의 진행자가 푸틴 대통령을 살인자라고 언급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예, 옛소련 국가보안위원회 KGB 요원으로 활동했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력과 또 러시아 정부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대한 책임을 언급한 걸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했던 일들을 보자. 우리나라도 많은 실수를 했다. 나는 처음부터 이라크 전쟁에 반대했다면서 과거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예로 들어서 푸틴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답변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잘 어울리게 될지는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미국 정치권이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이 비슷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뜻으로 또 해석할 수 있는 이날 이 언급에 대해서 의회 지도자들이 일제히 한마디씩 하고 있는데요. 야당인 민주당을 이끄는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NBC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트럼프에 대해서 뭘 갖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서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러시아와 트럼프 대통령의 연관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 트럼프 대통령이 소속돼 있는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을 전 KGB 요원, 폭력배 이렇게 지칭하면서 미국과 러시아의 방법이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폴라이언 하원의장 대변인도 성명에서 라이언 의장은 일관되게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선을 걷고요. 또 지난해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때 트럼프 대통령과 경쟁했던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이 트위터에 우리는 푸틴과 같지 않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불법을 중단할 때만 러시아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자, 이번 방송 대담과 관련해서 러시아 측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예,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월요일 기자들과 전화회견을 갖고 이 러시아 정부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페스코프 대변인은 폭스뉴스 사회자의 그 같은 발언은 용납할 수 없고 또 모욕적이라면서 공신력 있는 언론사로서 폭스뉴스 측에 사과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서 줄곧 호감을 표시해 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이 핵무기 감축을 비롯해서 주요 국제 현안에 러시아와 협상을 벌일 용의가 있고 또 상황이 진전되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풀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달에 퇴임한 바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무력 병합한 걸 이유로 러시아에 대한 식량 수출 금지, 또 해외 자금 동결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단행한 상태입니다. 지난주 미국 재무부는 러시아 제재 일부 내용을 수정하긴 했는데요. 백악관은 이 같은 조치는 제재 해제와 연결짓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담이 있던 같은 날 이 펜스 부통령도 인터뷰를 했군요.
예, 펜스 부통령은 이날 CBS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러시아와 도덕적인 동등성이 있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의 본뜻은 이 푸틴 그리고 러시아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펜스 부통령은 ABC 방송에서는 이 푸틴 대통령이 ISIL 격퇴전에 협조한다면 몇 달 안에 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펜스 부통령은 이같이 제재를 풀지 여부는 다만 이 러시아 당국의 행동에 달려있다면서 미국은 러시아를 주시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중국 정부가 남중국해 분쟁에 관해서 미국의 대화를 제의했다고요?
예, 중국 정부가 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분열을 통제하는 외교 방식으로 풀자면서 이 미국 정부에 제안을 했는데요.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월요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남중국해에는 사실 아무 일도 없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대규모 군사행동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듯이 남중국해 문제는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중국 정부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이 대화를 제안한 이유가 뭘까요?
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 브리핑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매티스 장관이 지난주에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를 순방하면서 남중국해 문제를 이 지역의 주요 안보 위협으로 지적하면서 이 중국을 강하게 비판하자 중국이 이런 반응을 내놓은 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어떤 말을 했는지 좀 살펴볼까요?
예, 한국 방문 후에 일본으로 이동한 매티스 장관은 이 토요일에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과 공동 회견을 했는데요. 이 남중국해와 주변 해역에서 중국의 활동을 도발적인 행위로 규정하면서 중국이 명백히 주변국의 외교와 안보, 경제 상태에 관련해서 거부권을 사용하려 하고 있다면서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매티스 장관은 이 남중국해 갈등을 푸는 데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대규모 군사 대응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중국이 대화를 제의했습니다만 최근 그 남중국해 주변에서 군사적인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죠.
예, 중국이 자체 기술로 건조 중인 첫 항공모함의 이름을 산둥함으로 짓고 이 남중국해 인근에 투입할 계획을 지난주에 공개했는데요. 이 중국산 항공모함 1호의 운용 계획에 대해서 관영인민일보는 복잡한 남중국해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 항모 기지를 남부로 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첫 중국산 항공모함인 산둥함은 올 2분기 내에 남중국해 주변에 조성될 모항에서 물에 띄우는 게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본격적인 추역을 앞두고 2019년께 항행 시험을 벌이게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남중국해 문제가 지금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 안보 현안이라고 미 국방장관이 지적했는데 이 진행 상황을 좀 정리해 보죠.
예, 중국은 이 대륙의 남쪽 그리고 베트남 동쪽 해안, 타이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이 섬나라로 둘러싸인 남중국해 대부분의 면적에 선을 그은 이 이른바 구단선 안쪽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인공섬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미사일 방어 체계를 포함한 군사 시설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필리핀이 이에 반발해서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상설 중재 재판소에 소송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7월에 중국의 이런 영유권 주장에 근거 없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중국 정부는 국제법상 효력 없는 결정이라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미국 정부는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을 꾸준히 비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얼마 전 브리핑에서 그 인공섬들이 공해상에 있고 중국의 일부분이 아니라면 미국은 그곳을 한 나라가 점거하지 못하도록 미국과 국제사회 이익을 확실히 보호할 거라고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었고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인준 청문회에서 중국이 자신의 소유가 아닌 지역을 강점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중국의 인공섬 건설 중단 그리고 주변 섬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막는 강력한 신호를 보낼 거라고 공언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남중국해 대형 요새 건설로 주변국과 미국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중국은 당장에 이런 일들을 멈춰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기지 이전 공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네, 일본 정부가 월요일 오키나와 현에 있는 미군기지 이전 공사에 본격 착수했는데요. 현내 기노안시에 있는 후텐마 비행장에 옮겨가 이 나고시 해노코 연안 해상 매립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나라와 오키나와 현이 서로 협력해서 매립 공사를 진행해 갈 거라고 밝히면서 지난해 12월 최고재판소 판결에서 국가 주장이 전면적으로 인정된 사법 판단이 확정된 데 따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법원의 판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그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었죠.
예, 일본 최남단에 위치한 이 오키나와 현은 일본 국토 전체 면적의 0.6%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주일 미군 시설에 74% 이상 몰려 있어서 인근 주민들은 미군 기지 철수를 주장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 수년간 이 일대에서 미군 또는 군속과 관련한 범죄가 잇따라서 비판 여론이 이어지면서 미군 철수 요구 집회에 주민 수만 명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오키나와 현 당국은 주민의 여론에 따라서 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긴 했지만 패했고요. 지난주 일본을 방문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또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과 연쇄회담을 갖고 후텐마 비행장에 해놓고 이전 방침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발동한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대해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미국 대기업 임원 10명 중 3명이 여성과 소수계로 과거보다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백인 남성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미식축구 최강자를 가리는 슈퍼볼 경기에서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극적인 역전승을 거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2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국가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과 또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연방법원이 집행을 정지시켰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 워싱턴주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로바트 판사가 행정명령 집행을 일시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무부가 이 결정에 불복해서 즉각 항고했는데요. 하지만 연방항소법원이 일요일 이를 기각한 겁니다. 대신 월요일까지 법무부와 소송을 제기한 워싱턴주와 미네소타주 측에 자세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먼저 이번 소송의 자세한 내용을 좀 들어볼까요?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관한 겁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을 테러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처라며 이란과 이라크, 예멘, 시리아, 소말리아, 리비아, 수단 이렇게 7개 나라 국민의 미국 입국을 90일 동안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서명했습니다. 또 120일 동안 난민 수용을 중단하고 시리아 난민의 입국을 무기한 중지한다고 밝혔죠.
네. 자, 이들 나라 그 주민 대부분이 이슬람교도이기 때문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이라며 미국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요. 미국 헌법에 어긋난다며 행정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이 줄을 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애틀 법원 결정은 워싱턴주 법무부가 제기한 위헌 소송에 대해 나온 건데요.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이 최종 판결이 아니라 가처분 명령이란 점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명령이 위헌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행정명령을 집행하지 못하게 일단 막은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이번 그 결정, 법원 결정에 대한 반응을 좀 살펴볼까요?
네, 이 소송을 제기한 워싱턴주와 미네소타주 당국 그리고 인권단체들은 당연한 조처라면서 환영했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서 국무부가 취소했던 비자를 다시 살려주고 있고요. 국토안보부는 금지됐던 7개국 국민 가운데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이 미국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행정부 쪽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이 문제에 대한 글을 여러 개 올렸는데요. 이른바 판사라는 사람이 터무니없는 결정을 내렸다며 비판했고요. 국토안보부에 입국자들을 면밀히 검사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만약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행정명령 시행을 가로막은 판사의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일요일 NBC 방송에 출연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 역시 판사의 결정을 비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We don't appoint judges to our district courts to conduct foreign policy or to make decisions about our national security under statutory law.
외교나 국가 안보 문제는 지방 법원 판사 소관이 아니라는 건데요. 헌법에 따르면 이는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펜스 부통령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좀 다른 견해를 나타냈는데요. 판사들을 지적해 비판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또 테러범들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하지만 미국과 함께 싸웠던 이슬람 동맹국 국민이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태는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소송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될까요?
이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지명한 닐 고서치 판사의 인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현재 대법원이 4-4로 보수 대 진보가 갈려 있는데 보수 성향의 고서치 판사가 인준을 받는다면 행정부에 유리한 결정이 나올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해서든 고서치 대법관 인준을 막겠다는 각오인데요. 상원에서 대법관 인준안을 표기를 붙이려면 의원 6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공화당이 다수당이긴 하지만 60표에는 모자라니까 민주당 의원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대기업의 임원들 가운데 여성과 소수 인종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군요.
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천이 선정한 500대 기업에서 여성과 소수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년 전 조사에 비해서도 조금 올랐고 최근 6년간 조사 중 가장 높은 비율이긴 한데요. 하지만 백인 남성의 비율이 3분의 2가 넘으면서 여성과 소수계가 대기업 중역에 오르기는 여전히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조사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좀 들어볼까요?
네, 이번 보고서는 컨설팅 회사 딜로이트와 이사회 다양성협회가 이 포천 500대 기업의 2016년 자료를 바탕으로 이 4년 전 결과와 비교해 분석한 내용인데요. 자, 흑인 남성 임원의 경우 4년 전인 2012년과 비교해서 1%밖에 증가하지 않았고요. 흑인 여성은 1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소수계 중에서는 흑인이 약 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 중남미계의 경우 4년 전보다 8석을 더 얻으면서 전체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아시아계의 경우 전체 약 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사실 중남미계의 경우에 전체 미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17%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거기에 비하면 이 대기업 임원의 비율은 좀 낮지 않나 싶은데 흑인이나 아시아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이사회 다양성협회의 로널드 파커 회장은 여성과 소수계가 늘고 있긴 하지만 현재 추세로 본다면 2026년까지 전체 40%를 차지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변화하는 인구 추세에 맞춰서 산업계도 이런 소수계나 여성 임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여성이나 소수계 임원이 좀 더디게 증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보고서는 일단 전체 임원의 규모가 적은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500대 기업의 임원 수는 지난해 5,440명으로 7년 전에 비해서 20여 석이나 더 줄었고요. 한 기업당 임원이 보통 9명에서 11명이다 보니까 다양성을 주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또한 평균 임원의 임기가 8년에서 10년이고 대부분 또 기업이 임원의 임기 제한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빈자리가 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도 여성이나 소수계가 임원이 될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다만 많은 임원이 70대 고령이란 점에서 희망을 가져볼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기업들이 다양성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 건 아니라고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금융회사인 프루덴셜 파이낸셜이나 콜라로 유명한 이 펩시코 등의 경우는 여성과 소수계 임원을 최소한 한 명씩 두고 있고요. 특히 과학기술 기업의 경우 여성 임원 유치에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또 커피로 유명한 이 스타벅스의 경우 지난달 이 3명의 소수계 임원을 추가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주주들의 승인을 받게 되면 스타벅스의 임원 14명 중 여성은 29%, 소수계는 36%를 차지하게 됩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으로 스포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 미국 남부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미국 스포츠 최대 축제라고 불리는 슈퍼볼 경기가 열렸는데요. 역사에 남을 대단한 경기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슈퍼볼 역사상 처음으로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34-28로 애틀랜타 펠컨스를 누르고 승리한 겁니다. 올해 51번째 열린 슈퍼볼은 아메리칸 풋볼이라고 하는 이 미식 축구의 최강자를 가리는 경기인데요. 럭비공처럼 생긴 공을 상대 진영 끝까지 가져가서 득점하는 방식의 이 미식 축구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경기입니다.
네. 자, 왜 역사에 남을 대단한 경기라는 평가를 받았는지 경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사실 경기 중반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이 펠컨스의 승리를 점쳤습니다. 미식 축구는 15분씩 네 쿼터로 이뤄지는데요. 이 세 번째 쿼터 중간까지만 해도 펠컨스가 25-3으로 크게 앞섰기 때문입니다. 슈퍼볼 경기에서 이렇게 큰 점수 차이를 극복하고 역전승을 거둔 경우는 없었는데요. 하지만 네 번째 쿼터 들어 패트리어츠는 무려 19점을 득점하면서 28-28 동점을 만드는 데 성공했고요. 연장전에서 6점을 먼저 따내며 최종 점수 34-28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네. 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슈퍼볼 최초로 연장전까지 가는 기록이 나왔는데 이 외에도 많은 기록들이 있었죠.
네,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슈퍼볼 대회에서 우승한 건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최다 우승 기록인데요. 1960년대 말에 NFL과 AFL 이 두 리그가 합쳐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애틀랜타 펠컨스는 이번에 두 번째로 슈퍼볼 도전에서 고배를 마시고 말았습니다. 또 이날 최우수 선수로는 패트리어츠의 톰 브래디 선수가 선정됐는데요.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브래디 선수의 승리 소감 잠시 들어보시죠.
To beat this team and to get down 28-3 and you know, it was just
네, 28-3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뒤집고 승리하기까지 엄청난 정신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선수들 모두 평생 이날의 승리를 기억할 것이라고 브래디 선수는 말했는데요. 브래디 선수는 또 다섯 번째 우승컵을 안으면서 슈퍼볼에서 가장 많은 승리를 거둔 쿼터백으로 기록됐습니다.
네, 이 브래디 선수가 맡고 있는 쿼터백, 미식축구 경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선수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공을 적절한 곳에 던져서 공격을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브래디 선수뿐만 아니라 이 패트리어츠의 빌 벨리칙 감독도 이번 슈퍼볼 우승이 다섯 번째로 역대 최다 슈퍼볼 승리 감독이란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브래디 선수와 벨리칙 감독은 이번이 일곱 번째 슈퍼볼 경기로 역사상 최다 슈퍼볼 진출 기록도 세웠는데요. 2008년과 2012년에는 슈퍼볼 경기에 진출하는 데 성공했지만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었습니다.
네. 자, 슈퍼볼 하면은 경기도 경기입니다만 이 중간 휴식 시간에 펼쳐지는 해프타임 쇼도 아주 큰 볼거리 가운데 하나인데요. 네. 올해는 유명 가수 레이디 가가가 출연했죠.
예, 레이디 가가가 경기장 지붕에 나타나서 노래를 부르다가 줄에 매달려 아래로 뛰어내리는 등 깜짝 놀랄 장면을 연출했는데요. 10여 분 동안에 많은 무용수들과 함께 멋진 춤과 노래로 관객을 사로잡았고요. 화려한 불꽃놀이로 공연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슈퍼볼 경기에서 멋진 해프타임 공연을 선보였던 레이디 가가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Bad Romance, 지독한 사랑에 빠져버렸다는 내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불법 이민자 추방과 관련해서 이민자 보호 도시에 협조를 강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연방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건데요. 오늘은 이민자 보호도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민자 보호도시란 뭔가요?
이민자 보호도시는 한마디로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하거나 구금하지 않는 도시를 말합니다. 영어 명칭은 Sanctuary City로 직역하면 피난처 도시가 되는데요. 시뿐만이 아니라 시보다 더 큰 지역 단위인 카운티가 포함됩니다. 이들 지역은 서류를 갖추지 못한 불법 이민자들에게 연방이민법을 적용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정책들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민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미국에 들어왔는지, 비자가 만료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불심 검문을 하거나 불법 이민자 신분을 문제 삼아서 체포하거나 구금하지 않습니다. 또한 범죄자의 합법적인 신분 여부를 확인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치안 활동이나 처벌을 하는 데 있어 체류 자격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이민자 보호도시는 연방정부의 이민정책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연방이민세관단속국의 세라 살다나 국장은 지난 2015년 의회 청문회에서 200개가 넘는 이민자 보호도시가 이민세관단속국의 이민단속을 거부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또 민간연구단체인 이민연구센터가 지난 2015년 국토안보부의 관련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이민자 보호도시 현황을 보면 지난 2014년에서 2015년 9월까지 이민자 보호도시에서 범죄에 연루된 이민자의 구금 요청이나 신원 인계 요청을 거부한 건수는 17,000건에 이릅니다.
이민자 보호도시의 역사.
이민자 보호도시는 1980년대 지역 교회들을 중심으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중미에서 전국의 혼란과 폭력 사태를 피해 많은 사람이 미국 국경을 넘었지만 미국 정부가 이들에게 난민 지위를 주기를 꺼리자 도시나 카운티 등 이 지역의 교회를 중심으로 이들을 보호하는 보호도시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특히 이민자가 많은 도시들에서 이민자 보호도시가 더 많이 생겨났는데요. 연방이민법이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고 특히 폭력범죄가 아닌 경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도 불법 체류자 신분임이 드러나면 무조건 추방하는 정책은 부당하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이민자 보호도시는 미 전역으로 퍼져갔습니다. 현재 이민자 보호도시는 수도 워싱턴 DC와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같은 대도시, 또 플로리다주의 팜비치 카운티와 같은 여러 카운티 등 약 300곳에 달하는데요. 캘리포니아주와 코네티컷주 등은 거의 모든 도시가 이민자 보호도시입니다.
이민자 보호도시에 대한 찬반 여론.
이민자 보호도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좀 더 강력한 이민법을 시행해 미국에서 불법으로 거주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주로 공화당 측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표는 급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해 선거운동 기간 이민자 보호도시를 규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Cities that refuse to cooperate with federal authorities will not receive taxpayer dollars.
이민자 보호도시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금을 중단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이민자 보호도시 반대자들은 또한 불법 이민자들로 인한 범죄가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의 지난 2015년 자료를 보면 2014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월 평균 1,000명 이상의 추방대사 이민자가 지역 사법기관들로부터 석방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민연구센터는 미 전국의 이민자 보호도시들이 이민당국의 구금 요청을 거부하고 석방한 추방대상 이민자 중 60% 이상이 이전에도 범죄 전력이 있고 이들 중 58%는 중범죄 전과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에 이민자 추방 도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불법 이민자들도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고 이들 역시 똑같은 지역 주민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체류 신분으로 인해 가족과 생이별하거나 학교나 직장 등에서 차별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는 주로 민주당 정치인들이 장악한 주와 도시 지역들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참고로 미국 내 불법 이민자 수는 1,1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에 대한 반응.
이민자 보호 도시의 협조를 강제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연방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대부분의 이민자 보호 도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람 이메뉴얼 시카고 시장은 지난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표한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시카고시는 이민자 보호 도시로 남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시카고시는 이민자들을 환영하고 이들을 보호한다는 겁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 시장 역시 경찰과 주민사회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며 반대했고 마틴 월시 보스턴 시장은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위협받는 주민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따르겠다는 도시도 있는데요. 미국 동남부 플로리다주에 있는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입니다. 이 지역은 연방 이민국이 요청할 경우 불법 이민자들을 지역 교도소에 수감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 보호 도시에 대한 연방 정부 지원을 끊겠다고 밝히면서 수백만 달러를 잃을 상황에 처하자 정책을 바꾼 겁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이민자 보호 도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유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turn a blind eye. to turn a blind eye입니다. So what does it mean to turn a blind eye? To turn a blind eye. Well, let's find out. But first, we'll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그럼 먼저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시죠. 잘 들어보세요.
Did you see that?
See what?
That kid who just ran out of the bakery. He stole bread, and even though everyone saw him, no one said anything.
I guess it's one of those where you have to turn a blind eye. Who knows? Maybe he hasn't eaten for days.
네, 본문에서 리니, 밥에게 Did you see that? 너 저거 봤어?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밥이 See what? 뭐 말이야? 라고 다시 물어보죠. 리니,
That kid who just ran out of the bakery.
저기 저 도망치는 애 말이야.
He stole bread, and even though everyone saw him, no one said anything.
방금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빵을 훔쳐서 달아났잖아 라고 하니까 밥은
I guess it's one of those where you have to turn a blind eye.
내가 보기엔 그냥 눈 감아줘야 할 것 같아.
Who knows, maybe he hasn't eaten for days.
배가 많이 고팠던 모양이지 라고 얘기하네요. 네, 그럼 오늘의 표현
To turn a blind eye.
잘 알아두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보시죠.
Did you see that?
See what?
That kid who just ran out of the bakery. He stole bread, and even though everyone saw him, no one said anything.
I guess it's one of those where you have to turn a blind eye. Who knows? Maybe he hasn't eaten for days.
To
Today's phrase is to turn. Turn, T-U-R-N. Turn a blind, blind. B-L-I-N-D, blind eye. E-Y-E, to turn a blind eye. To turn a blind eye. This phrase means to choose to ignore behavior that you know is wrong and pretend you do not see it. To turn a blind eye는 잘못한 일을 눈감아주거나 보고도 모른 척할 때 또는 어떤 일을 일부러 회피하는 경우에 쓰는 표현입니다. 네,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아이가 빵을 훔치는 것을 보고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으려니 하며 그냥 못 본 채 해주는 것 같은 경우이죠. 네, 다시 말해 to turn a blind eye는 눈 감아주다 또는 모르는 척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예문을 통해서 알아볼까요? The president can hardly turn a blind eye to the country's economic problems 라고 하면 대통령은 국가 경제 문제를 좀처 외면할 수 없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Now here is another example. Don't turn a blind eye to the problem 라고 하면 문제를 회피하지 마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네, 이젠 to turn a blind eye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Did you see that?
See what?
That kid who just ran out of the bakery. He stole bread, and even though everyone saw him, no one said anything.
I guess it's one of those where you have to turn a blind eye. Who knows? Maybe he hasn't eaten for days.
So let's review. To turn a blind eye means to choose to ignore behavior that you know is wrong and pretend you do not see it. To turn a blind eye. We'll keep on practicing.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의 미얀마 주재 스칸 마시엘 대사는 새해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1월 12일 미국과 미얀마 농업 분야 인사들을 양곤에 있는 관저로 초청했습니다. 초청된 인사들은 두 나라의 상호 교류를 통해 그동안 많은 업적을 쌓은 이들이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정부와 기업계 인사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농업부와 상무부 고위 관리들, 미얀마 최대의 곡물 수입 업계와 커피 협회 관계자들이 포함됐습니다. 미국의 밀 협회와 윈락 인터내셔널 대표들도 참석했습니다. 미국산 밀을 원료로 한 미얀마의 각종 상품 판매율은 2011년 1억 8,400만 달러에서 2016년에는 2억 7,200만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미국의 대미얀마 밀 수출도 2016년에 거의 400만 달러까지 늘었습니다. 한편 미얀마 커피의 대미 대유럽 수출은 2016년에 54톤에 달했습니다. 미얀마 커피협회는 수출량을 2017년에 80톤까지 늘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 국제개발처의 농민 대 농민 계획, 농촌 개발을 위한 가치 체인 활동, 그리고 윈락 인터내셔널과의 협력 등을 통해 미얀마는 2016년에 미국 시장의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새로운 커피 재배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의 이 같은 성과는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가 두 나라 모두의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시엘 대사는 미국과 미얀마의 상업 교류 강화를 통해 또 미국산 밀을 이용해 미얀마는 제분과 제빵 분야가 크게 성장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시엘 대사는 이 같은 동반자 관계를 통해 미얀마에서 더 많은 카페와 제과점 등이 등장해 국민들이 이를 즐기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더 많은 업소들이 더 높은 가치의 제품을 내놓음으로써 소비자들이 더 다양한 제품을 즐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시엘 대사는 이와 더불어 미 농무부는 미얀마의 소규모 커피 농장, 농산품 거래상들과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커피가 외국에 수출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의 지속은 미얀마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며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보다 많은 미얀마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날 것이라고 마시엘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치과기공사로 일하고 있는 김휘재라고 합니다. 네, 저도 북한에 있을 때 라디오를 들으면서 아마도 한국 가면 대학 공부를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상황이 그쪽은 많이 어렵다 보니까 뭐 일을 하다가 아내가 북한에 있었으면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꿈이 있고 정말 간절하면 그게 현실이 되는 것 같아요. 감히 이 라디오를 듣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꿈을 꾸시고 그런 꿈이 있으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간절한 꿈이다.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 그리고 일요일 밤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